예, 월요일 묵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삶의 상식이 그 어떤 극한 감정적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삶의 상식이 그 어떤 극한 감정적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열왕기하 15장에서 17장까지 나오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 그러니까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 사건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열왕기서에는 이제 남북 왕국 이야기만 이제 번갈아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지난주 우리는 먼저 카메라를 이 북이스라엘에 비추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순간까지 이제 살펴보았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처음부터지만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생긴 그 전체 역사를 통해서 성도로서 우리가 처음 은혜로 이 교회 안에 오게 될때이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하나님을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게 남북 분열 왕국 중에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없어지니까 이제 남은 이야기는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 역사도 좀 단순해지겠지만 우리가 이제 남유다 왕국을 살펴보게 될때이 과정에서 이 남유다와 연결된 사건들을 우리가 또 왕들을 거꾸로 좀 올라가서 살펴야 되니까 아마도 북이스라엘과 연결된 이야기가 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폈던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 역사를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보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 주간에 우리는 이제 그래서 카메라를 이제 남왕국, 그러니까 15장에서 17장은 남왕국, 북왕국의 얘기가 다 있는데 이번에는 이제 남왕국으로 돌리게 되는데 자, 북이스라엘로 이야기하면 뭐 과거로 이제 다시 되돌아가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렇게 겹쳐 나올 때 혼돈 없이 잘 살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남유다의 이야기를 살펴갈 때 우리가 이제 역대하서를 잘 읽어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역대하에 나오는 그 같은 왕들의 기록을 필수적으로 참고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왕국을 살필 때는 꼭 그렇죠. 그래서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같은 분열왕국의 그 역사적 시기를 다루고 있지만 기록 시기가 다르고 또 기록 목적도 다르다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열왕기서 같은 경우는 남왕국마저 패망한 후 포로로 잡혀간 그곳에서 결국 이제 택함받은 민족이 왜 패망했는가? 라고 하는 그 패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다고 하면 역대기서 같은 경우는 더 시간이 흘러서 그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후에 돌아왔을 때거든요.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며 민족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가지게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목적으로 이 역대기서를 기록을 했던 거죠. 그래서 역대기서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다윗왕을 비롯한 저들의 전성기를 중심으로 남유다 왕국 왕들의 그 공적들을 이렇게 그래도 비교적 좀더 많이 적어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점을 들춰내는 열왕기보다 좀더 자세하게 왕들의 그 어떤 행적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북왕국 멸망 이후 남유다의 마지막 이야기를 살펴나갈 때이 역대하는 아주 중요하게 잘 참고하셔서 읽어 간다면 더 많이 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남유다의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번 열왕기하 11장까지 우리가 좀 거꾸로 올라가서 그 아달랴라고 했던 그 악한 여자 기억하십니까? 아들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그이 왕의 그 문병을 갖다가 예후에 의해서 손에 죽게 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 남왕국에서 자기가 친히 친손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왕이 되려고 했던 여자. 이런 짓을 벌일 때 여호야다라는 제사장이 여호스라는 그 왕자 한 명을 살리죠. 그때 한살 정도 됐었는데 6년 동안 이 성전에 숨겨놓고 키우다가 7살이 될때 이제 이 아달랴를 폐위시키고 이제 이 요아스라는 다윗의 혈통 이 왕을 이제 왕으로 온전히 세우는 그런 이야기를 살폈었는데 여러분 기억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왕이 된 요아스가 어땠다고 그랬죠? 열왕기하 12장의 얘기를 참고해 보면 처음에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살아서 함께하는 동안, 그러니까 코치를 할 때는 잘했는데 이 제사장이 죽고 나서는 이게 완전히 우상 숭배로 빠져버렸죠, 이 사람이. 심지어 자기를 정말 살리고 도왔던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들이 스가랴라는 사람, 이 사람이 그때 당시 제사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고 바른 말을 해주니까 이 왕에게 아부하는 신하들과 이 사람을 모함해서 죽이는 그런 짓까지 하게 되거든요. 자, 이런 걸볼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말씀의 기준을 잃은 삶을 살았다라는 걸 우리가 볼수 있는데,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의 기준에서 어긋나고, 이 죄악의 길로 가면 당연히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8장에서 경고했던 그런 불순종의 결과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북쪽의 아람 왕국이 쳐내려와서 유다와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백성의 지도자들을 죽이고 막 노략해 갑니다. 근데 사실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유다를 침략한 아람의 군대 수가 유다의 군대 수보다 훨씬 적었어요. 그런데 요아스 왕과 이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심판과 같은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징계, 징벌과 같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숫자가 훨씬 적었던 아람 군대가 이기게 하신 것이었죠. 이 역대하에 나와요. 24장 24절 시리아의 군대는 수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러나 주께서는 유다 백성이 주 조상의 하나님을 버린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셔서 그 작은 수의 시리아 군대가 유다의 대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다. 이렇게 요아스에게 심판이 내렸던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아스가 이제 좀 좋은 리더를 만났잖아요. 그 제사장을 만났고 오늘날로 말하면 좋은 부모를 만났고 좋은 교회를 만났고 좋은 리더를 만나서 처음에는 바르게 이제 그 이 제시하는 대로 시작을 했다가 그러니까 좋은 이런 리더가 있을 때 이런 뭐 부모와 또 교회와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바르게 주도적인 믿음으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던 거죠. 그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에 익숙해진 그 의존적 신앙을 머물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가 사라지고 상황과 환경이 바뀌니까 금세 그냥 믿음의 길을 떠나게 됐고 그 결과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끔찍한 짓들을 하게 되는 그 결과로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볼 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이런 평화의 시기를 누려갈 때 항상 목사나 리더에게만 의존하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말씀의 가치를 따라 스스로 설 수 있는 주도적인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교회 건물이 없어지고 목사가 없어져도 과연 하나님의 약속이 주도하는 그런 성도로 여러분이 성장해야 됩니다. 늘 누군가가 천국 갈 때까지 도와야 되고 이끌어줘야 되고 하자 하자 그래야 하고 뭐 거기에 말씀은 전혀 관심도 없고 뭐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 요아스 왕처럼 그렇게 이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질 때 상황과 환경이 달라질 때 완전히 믿음의 길과는 전혀 무관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과거에 내가 중고등부 회장이었어. 뭐 청년부 회장이었어. 그러면서 부어라 마셔라 이런 사람들 많단 말이죠. 종교인이야. 그러면서도 지금도 다 집사야. 이래가면서 하는 꼬라지들은 하는 짓들은 그냥 종교인에 불과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아스 왕의 일대기를 살필 때 우리도 그런 늘 의존적인 신앙에 머물러선 안 되고 말씀과 이 성경과 역사를 통해 주도적인 신앙으로 자라가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돌아봤었습니다. 자, 아무튼 요아스 왕은 이 전쟁에서 죽지 않았지만 결국에는 요아스의 변질된 이런 모습에 반갑을 품었던 신하들에 의해서 죽게 되죠. 24장 25절을 보면 시리아 군대는 요아스에게 심한 타격을 입히고 물러갔다. 요아스의 신복들은 요아스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제사장을 죽인 일에 반감을 품고 요아스가 잠을 자고 있는 동안에 그를 죽이고 말았다. 요아스는 이렇게 죽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런 혼돈의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바로 유엘이었고요. 유엘이 나와서 얘기했던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걸 외치면서 언약의 길에 서야 된다, 이걸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지지난 시간까지 살펴봤던 겁니다. 자, 그리고 더 지나서 이제 열왕기하 14장 여기서 이제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라는 사람이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25살에 왕이 돼서 29년간 통치를 합니다. 이 시기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요아스였거든요. 그래서 남쪽 왕 요아스하고 이게 같은 동일 이름이다 보니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분별하며 표를 참고해서 읽어가셔야 됩니다. 살펴가셔야 됩니다. 어쨌든 이 아마샤 왕은 에돔과 전쟁을 위해서 북이스라엘의 군대를 돈으로 산 거예요. 어차피 이 유다 지파는 두 개 지파밖에 되질 않거든요.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북이스라엘은 어쨌든 10개 지파가 있었으니 그 군대들을 돈으로 사서 용병을 꾸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에돔과 싸우려고 했는데 그때 이제 선지자 하나님께 보내 받은 선지자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북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는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이 아마샤 왕이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하는 말을 청종했고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에돔과의 전쟁을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이길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들은 뭐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는 상태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처럼 막 친북정책 펼치면서 아합과 이세벨을 가까이하고 그 집안의 여자를 며느리로 맞이했다가 결국 그 며느리 아달랴에 의해서 온 민족이 바알 우상 숭배에 빠지면서 다윗의 혈통이 완전히 전멸 직전 상황으로 가는 그런 일들을 지금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연히 선지자가 이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혈통으로 보나 역사로 보면 이건 완전히 분명히 10개 지파가 맞아도 저들이 처음부터지만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변질시켜버린 순간부터 저들은 완전히 우상숭배자가 됐었고 이방인이나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왜곡하고 변질시킨 사람들이 시내산 언약의 약속을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게 사용을 했겠어요? 예? 성경을.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쓴다 그러면 그 성경이 어떻게 사용되겠습니까? 같은 성경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뭐 예배의 형식과 절기를 지키고 뭐 그 안에서 사용하는 언어들이 똑같고 그런진 몰라도 그 내용은 어떻다는, 그 중심은 어떻다는 거예요. 저들이 어떻게 살든지 복받고 잘되고 뭐 만사가 형통하다 뭐 이렇게 가면서 이 변질된 이 신앙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아마샤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북왕국의 이 군사를 쓰려다가 이제 안 쓰게 됐는데,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이 군사들이 아주 불안당 같은 짓을 합니다. 자기들이 이제 전쟁에 나가야 좋은데, 왜냐면 이게 감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전쟁에 나가야 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용병으로 왔으니, 용병으로 와서 많이 대가가 지불됐지만 전쟁에 나가면 더 많은 걸 가지고 올 수 있었던. 그러니까 옛날에 전쟁이 다 그렇고 지금도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뺏어오는 전쟁이거든요. 근데 목숨 걸고 전쟁에 나오는 그 이유가 그렇게 이제 많은 전리품을 획득해서 가려고 했는데 이게 무마되니까 비록 뭐 전쟁도 안 하고 돈은 받았지만 그게 이제 불쾌하다. 분노한 거죠. 그래서 그이 성경의 내용을 참고해 보면 이들이 돌아가는 그 북이스라엘 돌아가는 길에서 막 남유다 이 백성들을 다막 침략을 해요. 그래가지고서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많이 뭐 여기 보면은 25장 13절을 보면 역대하겠죠. 사람을 3천 명이나 죽이고 물건도 많이 약탈했다 이렇게 분명하게 그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봐도 북이스라엘이 살아가는 이 삶의 수준, 이 백성들의 수준, 왕의 수준 이게 다 똑같았다라는 거죠. 완전히 이방의 야만인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수준의 그런 삶을 살고 있었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 아마샤 왕이 그래서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에돔 족속을 통해 전쟁의 대승을 거두게 됐어요. 그런데 이 아마샤가 그 승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믿음의 나라를 더 굳건히 세워갔냐? 그게 아니었었죠. 에돔 사람들이 섬기던 신을 가지고 와요. 그 신상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분향하고 경배하는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5장 14절 아마샤는 에돔 사람을 학살하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상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모시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크게 노해서 예언자를 보내시고 그래서 당신 지금 못하는 짓이냐 이런 얘기를 막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이 아마샤가 어떤 짓을 하냐면 25장 16절을 보면 우리가 언제 너를 왕의 고문으로 추대했냐 너 맞아 죽을래? 입 닥쳐! 이렇게 호통을 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가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보니 하나님께서 결국은 당신을 이미 이 심판의 길로 두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이제 아마샤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이제 행동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그 요아스 왕과 벳세미스에서 전쟁을 벌이다가 완전히 패합니다. 이 전쟁에서 패해서 이 아마샤가 그 북왕국의 왕 요아스에게 포로로 잡혔어요.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힌 채로 자기 성 예루살렘으로 끌려 들어갔어요. 온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완전히 수모를 당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있던 보물 다 뺏기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볼모로 잡혀가게 됩니다. 근데 이때 아마샤가 이 왕이 함께 끌려갔는지는 확실하지 않은데 뭐 어떤 사람들은 함께 잡혀갔다가 볼모와 대신 바꿔서 돌아왔을 거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마샤가 살아있는 동안 그의 아들 우시아가 섭정 통치를 하는 걸 볼 때 이 전쟁의 패배로 인해 어쨌든 분명히 잡혀갔다라는 건 그러고 보는 게 좀 더 이 역사적 흐름, 그러니까 본문의 흐름에 좀 타당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나중에 어쨌든 돌아온다는 건데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있다가 내란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라기스로 도피를 했는데 이 반역자들이 보낸 자객에 의해서 그곳에서 결국 살해돼서 죽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처음을 잘 시작하는 것 같아도 그 첫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간다라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특히 인간은 욕심이 있고 누군가보다 자기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뭘 하나 해놓고 나면 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고자 하는 본능을 가졌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면 톱에 서는 자들 성공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날마다 읽고 묵상해서 이 말씀의 가치대로 행해야 된다. 하나도 빠짐없이 잘 지켜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만이 우리의 교만과 욕심의 마음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명하셨던 겁니다. 자, 성도에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승리도 하고 칭찬도 받고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어떻게 돼요? 아마샤 같은 일을 충분히 벌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아마샤 왕의 역사를 잘 보면서 과연 내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는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잘 깊이 생각해보는 우리가 돼야 되는 것 잊지 마십시다. 자, 오늘 하루 나는 이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라도 그렇듯이 절대자를 의지하고 그의 말씀 하나하나를 온전히 따라 순종하고자 하는데 그런데 그런 위기를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해서 정작 승리와 역전의 순간이 될 때 다시 말해서 내 삶의 위기보다 이제 평안과 안정이 있고 나름대로 승승장구하는 그때 이 아마샤 왕처럼 그런 축복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우상들, 그러니까 자기 본능에 따른 욕심과 교만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좀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또 어떤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 욕심대로 행동하게 되는가 잘 되돌아봐야 돼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사실 그 뿌리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의 가치가 내 마음과 생각을 주도하지 못하고 있을 그럴 때라는 건 분명할 겁니다. 내 생각과 결단을 주관하는 것이 내 느낌과 그 감정이 돼버리면 인간은 반드시 실수하죠. 느낌과 감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느낌과 감정 자체가 나쁘고 틀렸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현실을 바르게 보지 못하고 느끼게 되는 그런 가짜 느낌과 잘못된 감정이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의 가치로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가게 되는 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감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주신 이 평범한 상식대로 사는 삶,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의 가치대로 사는 삶이 어떤 극한 체험적인 어떤 그런 이 현상, 감정보다 더 바른 길을 걷게 한다는 거죠. 감정은요, 이게 진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만나는 숱한 위기들보다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고 그곳에서 느끼는 감정들을 행하게 하는 이런 어떤 교회의 집회들이 좀 참 그냥 무서운 게 어느 순간 느끼는 감정을 이게 교회 집회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더 높게 신뢰하게 되죠. 그럼 결국은 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똑같이 지금 여기 우리가 남유다의 남왕국의 왕들이 했던 짓들을 그대로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옥으로 결국은 교만으로 떨어져가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4절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말세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여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는 사람들까지도 흘릴 것이다. 보아라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해준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셨군요.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는 거는 같은 하나님께서 늘 그렇게 생각하시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때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우리가 역사에 처음부터 살펴보며 알듯이 이미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시고 늘 집중하시고 추구해 오시던 주도해 오시던 방법이죠. 신의 언약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길에 대해서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들과 살 수 있도록 미리 다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도하는 길을 따라가지 않을 때 만나게 되는 어떤 저주의 일들까지 다 미리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며 느끼는 느낌보다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주신 말씀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엔 속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자주 반복되고 있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이 가치와 삶에 대해 자꾸 속이고 다른 것으로 대처하려고 하는 게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뭐 거짓 사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유다의 아마샤 왕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보다 자기 시대의 느낌과 감정을 따라갈 때 결국 그 결과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잘 그래서 묵상해 보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삶의 상식, 그러니까 말씀이 그 어떤 극한 감정적 체험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말세지마를 살아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뭐 자기가 사도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사람들 말 듣기보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듯 먼저 우리 자신이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과 역사를 바르게 알아서 우리 모두 이 거짓 선지자들의 속임수로부터 자신을 지킬 책임이 그게 성도의 책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 박는 것이 성도의 최선이요 최고의 우선순위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다. 말씀에 뿌리를 주는 것이 우리를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속이든 다급한 위기의 환경이든 뭐 뭔가 술술 풀려가는 성공의 환경이든 그릇되고 교만한 길로 가지 않게 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 나아가게 하며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것입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그래서 하나님 법도와 규례와 명령의 가치가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자유하게 하고 참된 생명의 길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기쁨이 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감정과 느낌을 다 만드셨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참된 축복과 생명의 삶이다 하시면서 영원토록 변함없는 주의 법도, 규례, 명령을 주셨는데 그래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삶의 상식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생명의 길인데 자꾸 내가 직접 느끼고 감정적으로 동요되어만 믿겠다고 고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누구나 하나님을 찾지만 뭔가 삶이 평탄해지는 순간에는 누구라도 쉽게 교만해지고 하나님 주신 그 가치를 잊고 자신의 느낌을 따라 말하고 행동할 수 있다. 이런 사실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 가치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습관을 만들어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삶의 어떤 순간이 다가와도 교만하거나 너무 두려워하거나 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이 말씀으로 알게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담대히 빛과 소금다운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고 나의 보호처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는 복된 길이라는 거 잊지 않고 오늘 하루도 그런 말씀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내가 되기를 견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